오늘 16장 23절부터인데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 막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상스러운 부분이 돼서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돼요. 아, 고민스러워.
16장.
평소에 상스럽지 않은 사람이 상스러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제가 클 때 그 포항 송도에서 컸는데요. 송도 거기는 해병대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노는데요. 우리 어릴 때부터도 해병대라 안 부르고 개병대라 불렀거든요. 그 사람들 부르는 노래나 말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 귀에 쟁쟁해요. 거기서도 욕을 안 배웠는데요. 어디 가서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에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에 욕이 너무 많고, 전에 누가 묻더라고요.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 이랬대.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이랬다. 그때 넘어가대요. 목사님 그게 언제 건지 알긴 압니까?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며 이후에 처음으로 나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가자 이래가 부목사님들 다 데리고 영화 한번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한국 영화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국 영화에 욕이 너무 많아. 대사가 엄청 욕이에요. 그게 싫어서 사람. 너무 심해. 아니, 시작 안 돼. 예. 아, 그 듣기가 힘이 들어서 영화 보러 잘 안 가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이고.
예.
보통들이 영화나 이렇게 대화하면서 상스러운 욕도 못자가 쓰면은 재미가 있고 손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쓰는 말에, 예, 그거, 욕이다, 이러니까, 에이, 아빠, 이게 무슨 욕인데? 그게 욕이, 요렇게 변형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얘가 안 써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아들 같으면 그게 욕인 줄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 옛날 같으면 제가 욕이, 이게 왜 욕인지를 아이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알면 못 쓴다고요. 우리가 쓰는 욕 중에 그게 왜 욕인지를 모르는 욕들이 또 제법 있어요. 알고 나면 못 써요. 근데 뭐, 뜻도 모르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그런데 그게 너무 상스럽고 거친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너무너무 상스러워요. 아, 고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6장 23절부터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기도 하고 복습 겸해서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장에서 책망을 하셨죠. 마치 그 포도나무까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열매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불에 끌어버린 그런 포도나무까지였다. 그게 15장이었고 16장에 들어오면요. 정말 그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같은 너를 주워다가 내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왕후처럼 키웠단 말이죠. 왕후처럼 키워서 멋지게 꾸며놨는데 세상에 이런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게 16장 이야기입니다. 왕후처럼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아하게 살아야 되죠. 그 왕후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책망이 이 16장 뒷부분이거든요. 근데 참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뜻풀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읽고 지나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쌍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렸어요. 임금님이 그 왕비한테는요 예를 하든지 말을 아주 존대를 하죠. 그 신분이 높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말, 험한 말을 어디 가서 해요? 이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달라져요. 오늘 이 본문이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좀 저질스러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질이 나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23절에서 34절까지요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저질스러운 얘기인지를 쭉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아가면 좋을 듯 합니다. 교독합시다. 23절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샀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이 하여 네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네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멸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샀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비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갈 때, 유다가 망해갈 때요, 주로 외세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를 의존하면 그 나라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든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다른 나라를 의존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의미가 돼서 이방에 있는 신들을 끌어와서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 때 므낫세하고 그 앞에 아니요 히스기야 말고 아하스 때요.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의 신상을 보고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인들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이방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걸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불러오고 아수르도 불러오고 바벨론도 불러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기 비유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더러워졌느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핏덩이 같은 걸 주워가지고 잘 키워서 왕후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 왕후가 하는 짓이 뭐냐는 거예요. 우선 저기 24절을 보시면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아름답고 근사한 집들을 많이 지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곳곳에 아름다운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게 24절에도 있고 31절에도 있겠죠. 뭐에 대한 비유냐 그러면 그 우상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뭘로 비유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창녀처럼 음란한 짓을 하는데 바로 그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근사한 집들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근사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음란한 짓을 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질이 나쁜 창녀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지적한 게요. 25절 끝에 좀 보세요.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랬죠. 모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부. 여러분, 그, 뭐, 히치하이킹 가나요? 지나가는 차 붙잡아 세우려고 여자들이 손만 들어가고 잘 안 쓰면 그 다음 뭐예요? 손만 들어서 잘 안 쓰면, 네? 치마를요? 치마를 살짝 긋고 이러면 돼. 아, 그럼 효과가 있나요? 다리를 벌리면요?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인단만은 어떻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너 다리를 벌렸다? 이거 누군가에게 이런 말 했다가 잘못하면 이게 요즘 성추행에 걸릴 표현이에요. 26절 보세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하체가 큰 네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 이래 되죠. 애굽 사람하고 음행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체가 크다고요. 이 하체가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말할 때 쓸 때 물건이 크다고요. 아,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한국 사람들 자꾸 코 크다는 얘기 하죠. 코 크면 좀 뭐 코 크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코딱지가 크지. 코가 크면 코딱지는 크지.
아, 코딱지가 크다고요? 이런 미성년자는 빼놓고 합시다. 코가 크니까 당연히 물건도 크겠지. 물건도 크면 그게 좋은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체가 큰 가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하체가 큰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성경을 보면요. 물건이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질이 나쁘냐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지나가면 다리 벌려서 다 대줘. 그 다음에 물건 크다고 그냥 음행을 해. 이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더니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하고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28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하고요. 29절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하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 너희가 더 상종하지 못해야 될 모든 사람하고 다 음행을 저지르고도 29절 끝에 보면 아직도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하나 있는 표현 중에 묘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 양식을 멸하고 그 다음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한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하는 이 표현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너 하는 짓을 블레셋 사람들이 참 부끄러워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너 저 하인처럼 종처럼 넘겨가지고 고생하도록 그래놨는데 그래도 정신 안 차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30절에서 34절을 쭉 보시면 이 장녀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요. 넌 장녀도 아니다는 거예요. 장녀보다가 더 못하다 그래요. 더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주면서
한다. 아, 돈을 주면서 한대요. 이 표현이 밑에 이제 반복이 되는데 31절 우선 먼저 보세요. 31절 뒤편에 보면 그 값을 싫어하니란 표현이 있죠. 값을 싫어하니 하는 요 표현이 33절 34절 보면 값을 주고 행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31절 다시 올라가세요. 값을 싫어하니 기생같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은요. 기생보다가도 창기보다가도 더 못하단 뜻이에요. 왜요? 창기는 사정이 있어서 돈을 벌려고 돈 받고 하잖아. 근데 너는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하잖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받고 창기가 됐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정이 어렵다거나 어려워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봐줄 수,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는 그런 부족함도 없잖아. 아무도 안 올라 그래요. 아무도 안 올라 그러니까 어쩐다? 돈 줄게 없나? 이런 창녀가 있나요? 이게 질이 나빠도 보통 나쁘지 않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돈 줘가면서 창녀짓을 하나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사정이 어려워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 네 음란성 때문이다, 이 말이죠. 네 스스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잘 듣고 눈에 띄는 사람 다 좋고 그것도 그래서 사람이 안 찾아오면 돈 줘가면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 게 너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죠. 이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소위 말하면 돈 줘가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창녀보다 너 더 못하다, 이 얘기를 이 3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 없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욕 때문에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하고 내통하는 그런 아내, 이건 창녀보다 더 나쁘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그 나쁘다 해도 이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더 이상 없다 싶을 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내 말도 안 하겠다 그거예요. 본래는요, 내가 널 왕후처럼 키웠잖아요. 왕후처럼 키워놨는데 너 이럴 수 있냐? 이게 어느 정도 실망하고 어느 정도 마음 아픈 일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꼭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끔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정말 그럴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남자는 어쩌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 딱 한번 실수하고 오면 용서해 줄래 안 해 줄래? 내가 집에 안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 하는가?
귀식이 맞는 거지.
아니,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어쩌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남자들이 많으니까.
아, 물어보는 것만 해도 귀지게 맞는다니까요.
그래요? 저런 판국에 부인이 이런 정도 같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나라 신들을 섬기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힘들어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 나가셨는지를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럴 필요 있나요? 없애버리고 치우지. 포기하든지 갖다 버리면 그게 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런 주된 원인이 뭐냐 하니까요. 30절 끝에 보면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러죠. 마음이 약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왜 담배를 못 끊어요?
결심이 약해서.
네, 결심이 약해서. 그게 이제 마음이 약했던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거 다 끊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도박 절대 못 끊어진다 그러죠. 뭐 못 끊는 게 몇 가지 있대요. 몇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음란을 버리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해서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러면서 늘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거 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면 어느 날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 정말 뭐예요? 이거 예, 끊어내듯이 다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약해서 꺼내야 할 거, 끊지 못하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제 동생 중에 하나가 골프 치는 동생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골프 치려면요, 절대 이 머리를 들면 안 된답니다. 뭐라 하더라? 해답을 하면 안 된다네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골프 친다고 이렇게 잡으면요, 손등에다가요, 대가리 들면 개새끼 하고 서놓고도 안 된답니다. 그죠? 어제 15일날 만나서 얘기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지 마라 들지 마라 하는데도요, 이거 휘두르면 머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요 손등에다가 여기다가 딱 서는데 대가리 들면 개새끼 하고 서놔도 안 된답니다. 그거 사람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자를 수 있는 독한 구석도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거 못 버리고 그 짓 계속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탓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독한 구석도 좀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기억하셔요. 여하튼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에 의존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도 추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5절에서 43절요 같이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병든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으로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네 즐거워하는 종든 자와 사랑하는 자,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흘며 내 높은 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하게 되면 누가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는가를 보세요. 37절에요. 아, 우선 36절 보고요. 36절에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이랬는데요. 이 누추한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 조금 우리말로, 아니 원문 자체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 뒤에 거는 보면 벗은 몸을 드러내고 자녀를 우상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는 그 행위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누추한 것이 자기가 창피할 수밖에 없도록 험한 꼴을 드러냈다고 봐도 되지만 그 원래 뜻은 이게 동전이라든가 동전, 놋, 쇠 이런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도 돼요. 모든 재산을 다 틀어먹고 동전마저도요. 동전마저도 남김없이 다 털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심지어 자녀까지. 그러니까 가진 모든 것을 우상에게 다 바쳤은 즉 이런 뜻으로 36절을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37절에요. 누가 대적하나 보세요. 너의 즐거워하든 정든 자, 사랑하든 모든 자, 그 다음 미워하든 모든 자, 이렇게 돼 있죠. 한때는 장년으로 갈 때요, 한때는 좋다고 찾아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대적이 돼서요, 너를, 너의 창피한 꼴을 보게 되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39절 40절 그런 겁니다. 누각과 대를 흐려버리고 몸을요 벌거벗길 뿐만 아니라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얕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했던 모든 사람이 너를 그렇게 미워하고 심판하고 망신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 있게 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온 동네 망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요, 몰래 저질렀던 죄도 사실은 온 천지에 망신이 될 수밖에 없다.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의 범죄죠. 다윗이 바세바 한 사람을 몰래 훔쳐왔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아무도 몰래 한 사람 뺏어왔지만 너는 장차 백주에 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후궁을 급탈하는 이런 장면이, 그것도 대낮에 왕궁에 저 올려놔놓고 이런 짓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너는 너를 즐거워하고 너의 편이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뭐 쉽게 말하면 온 천지 망신을 다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하면 41절 끝에요.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만 여기 떼고 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보면 이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는 게 뭐예요? 무슨 값이죠? 웃기는 값이에요. 웃기는 값. 남자한테 받은 값이 아니고요. 여자가 찾아온 남자한테 저 감사합니다라고 주던 그 값을 다시는 못 주게 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행하지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42절 보세요.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왕후처럼 키워놨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혼을 내고가 이제는 너 더 이상 이지 못하겠지. 그러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하고 모른 척 해주면 이게 가능하냐, 그 생각을 우리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한 그것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것을 이게 남의 얘기로 보실 게 아니고요.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가 날마다 죄인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린 기억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를 이 부분에서 좀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시면요, 이유도 없이 내가 널 용서한다 이러고 싹 돌아서는 걸 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니까요. 우리 초등 일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이잖아요. 얘들도 다 알던데요. 야, 너는 뭐 잘났다고 엄마, 아빠가 옷에 입히고 먹는 거 주고 다 와 해주는데! 이러니까 애들 다 알아요. 자식이거든요. 나 그 애들 답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올라 지금 물었더니 다 그래요. 자주거든요. 야, 자식이면 이유도 없이 해주냐?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유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징벌한다 해놓고 딱 막아놓고 이제 못할 거지? 그러면 내가 마음 풀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자녀를 대하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43절요.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이러죠. 이것도 구절 잘라내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일을 기억 못하는 게 그렇게 죄가 많은 건가요? 어렸을 때 일 다 기억 잘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죄가 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어렸을 때란 건 뭐예요?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너를 데려다가 자녀로 삼고 키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잊었단 뜻이에요, 이게. 이걸 성경이 다른 표현 빌리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44절에서 52절까지요. 갑시다 또.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거만함과 음식물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정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44절에 속담 하나가 나오죠.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거 우리말 속담을 하면 뭐예요? 아,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예, 그 어머니의 그 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도, 아, 좋은 일이었으면 좋은 말 되고, 나쁜 일이었으면 나쁜 말이 되는 거죠. 좋은 대로 많이 쓰시면 좋아요. 우리 딸내미가 시집 간 지 며칠 안 돼가 전화 빌빌레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 좀 시집 가서 살겠나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저 깨워줘야 일어나고, 뭐, 저것하고 맨날 싸워 삭고 저러는 게 저게 시집 가서 살겠냐 하는데 요즘 많이 쓰는 문자가 뭐냐. 아씨, 본 게 있어가지고. 그 어설픈 신랑 저녁 늦게 들어오면요. 꼭 밤늦게라도 밥을 하고 아침도 꼭 해가 먹인대요. 왜 그러냐. 아씨, 본 게 있어가지고. 저것마가 그러더라는 걸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 나가 있다가도 신랑 집에 들어온다 하면 꼭 먼저 들어와가 집에 있대요. 그 가만히 철딱선이가 조금 들긴 들은 것 같아서. 야, 니 어떻게 그러냐. 본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걸 뭐, 누구 사랑하는 거.
아, 예. 맨날 뭐 DJ에 맞는다 이런 거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런 경우는요, 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은 너 엄마가 그러더니 너도 딱 커지구나, 딱 커지시구나. 근데 엄마 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까지 등장해요? 형 동생까지 다 등장하는 거예요. 45절에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너겄니하고 하는 짓이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보면 또 동생 형의 동생이로다 그랬죠. 그 밑에 아우가 또 나와요. 46절에. 그러니까 이 집안 어떤 집안이에요? 엄마하고 딸하고 그 위에 언니 동생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자 넷이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중에 누가 제일 심해? 엄마, 딸, 언니, 동생 네 명을 등장시켰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질 나쁜 게요? 어, 왜 또 엄마예요?
근데 애들 다 보고 배웠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니고 애미.
그래도 이 본문에 보면 이 딸, 이 딸이요. 참 나쁜 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집안 자체가 이런 완전히 망할 집안이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나왔죠. 45절 뒤편에 보시면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냐. 이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의미는요? 심판당에서 전부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위에 조상이 헷시거나 이스라엘 위에 조상이 아모리거나 이건 아니에요. 전부 비유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미나 너희 저 아버지나 너희 식구 전부 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이 망해서 없어져야 될 족속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못 없애잖아요. 46절에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러죠. 사마리아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소돔은 오른쪽에 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 건가요? 사마리아가 왼쪽이고, 소돔이 오른쪽이면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방향은요? 이쪽이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소돔은 약간 내려와서 아래쪽이에요. 남쪽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 요단강 쪽을 보고 있죠. 그럼 요단강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충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지면 좋아요. 이스라엘은 동쪽을 보고 이쪽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그 언니고 저 소돔 저기 있는데 저거는 네 동생이다. 동생도 나쁜 놈. 이거 저 뭐 망해가지고 옛날에 없어진 동생이잖아요. 사마리아요? 이미 저 이사야 시대 조금 더 지나가면 이사야 살아있을 때 이미 이거 저 아수르의 망해 없어져요. 너그 언니도 망해 없어지고 동생도 망해지고 네 혼자 남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동쪽일까는 특별한 이유가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이 동쪽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마 성전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성전의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클까요? 오죽 소돔이 약했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엎어버렸단 말이죠. 그 엎어버렸던 소돔도, 소돔이요. 그, 51절 한번 보세요. 51절은 사마리아고요. 48절에 소돔 얘기가 나오네요. 소돔은 니가 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먼저 망해가 없어졌지만은 너한테 비하면 니 죄의 절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돔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사마리아보다가 소돔보다가 네가 더 죄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집안이 완전히 악할 대로 악한, 진짜 악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가족인데 그 가족 중에서도 제일 악한 놈이 바로 너다. 이스라엘 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을까요? 소돔이나 사마리아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죄가 더 많고 소돔이 죄가 적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둘은 범죄로 인해서 다 망해가 없어져 버린 나라들인데도 비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그래도 사마리아보다 좀 낫다 그러겠어요? 사마리아보다 더 못하다 이래야 책망이 되나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사마리아나 소돔과 비했을 때 예루살렘이 죄가 더 많으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예루살렘의 죄가 그렇게 많으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피통성이 같은 이 어린아이를 주워와가지고 왕후처럼 키워놨는데 이 왕후가 이런 짓을 했으니 이 죄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크고 너희 집안 자체가 그렇다 이놈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좀 애들 중에 누구 하나 잘못하게 되면 집안 자체가 통째로 요구도 먹잖아요. 요구도 먹는 거는 억울하지만 하도 못된 짓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해는 돼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51절 끝에 부분 보세요.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러죠. 여기 형은 사마리아고 예, 아우는 소돔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롭게 했대요. 무슨 의미죠? 사마리아나 소돔이 죄가 원체 많은데 네가 그보다가 훨씬 더 큰 죄를 지어버리나니까 오히려 사마리아하고 소돔은요 네 덕분에 니한테 비하면 그래도 낫다. 요게 말하는 의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니가 하도 깽판을 쳐놓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너보다는냐 소돔이나 사마리아가 오히려 낫다. 이 말을 듣게 해줬으니 참 큰일 했다. 그런 뜻이죠. 52절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딱 같은 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오히려 그 덕분에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단 말을 다 듣게 되었느냐. 그랬으니 너 그 죄를 네가 다 덮어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53절에서 59절 갑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그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치를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니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내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엄란과 네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말이라. 아멘. 전 기억에 그 고등학교 때요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마라톤 전 마라톤 잘 못해요. 그런데 단거리 뛰라 그러면 뛰는데 마라톤 별로 좋아하는데 가다가 저 다리를 하나 건너가 저 멀리 반환점을 보니까 한 600몇십 명 뛰었는데요. 반환점까지 내 앞에 가가 반환점 돌아오는 애하고 이렇게 하려 보니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고요. 뭐 이 정도 같으면 다리도 아픈데 설렁설렁 걸어도 뭐 중간은 안 하겠냐.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좀 쉬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라톤이라는 게 제 난생 처음인데요. 계속 참고 뛰다가 일단 딱 쉬어버리면 조금 쉬다가 이제 그 다음 뛰어야지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환점 근처에서 걷다가 그때부터 못 뛰고요. 반환점을 완전히 걸어서 학교까지 온 거예요. 들어가 쪽지를 주는데 보니까 630 얼마나. 끝자리는 잘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 한 635명 정도 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630 몇 번이에요. 뭐야 씨. 난 내 뒤에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반 절반을 걸어서 왔으니까 아, 그 그럴 일이 아니더라. 이거 저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달려가 들어오는데 내가 꼴찌인 것 같다 싶어가 들어오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꼴찌로 들어가면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근데 뒤를 씻더라고요. 한동이 뒤에 따라오고 있네요. 그럼 어때요? 기분에? 예? 엄청난 위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가 요겁니다. 여기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53절 보니까요. 사로잡힌 소돔이나 사로잡혔던 사마리아의 딸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면 54절 보세요.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여러분, 이거 전부 비유입니다. 소돔이나 사마리아나 다 망해가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풀어주면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이러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똘딱 망하고 뭐 다 없어졌지 그래가지고 아 창피하다 그랬는데 뒤를 씩 돌아보니까 아직도 안 풀린 한 놈이 하나 있어요. 어느 놈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사마리아와 소돔이 부끄럽기 보다가는 위로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55절, 56절 보면 회복의 순서가 있어요. 55절에 소돔이 회복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회복되죠? 그 다음에요? 너와 내 딸들이 맨 나중에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아주 참 창피하게 여기다가 늘 보면서 참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도 이스라엘은요? 맨 나중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요. 56절 다른 얘기입니다.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는요. 소돔을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서도 진짜 부끄러운 동생이 있으면요. 이 동생 이야기 안 해요.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거는 그걸 멸시하고 아니면요 우리 가족 아니다 해서 아예 입에 담지도 않았게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언제요? 57절이요?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 지는 얼마나 악한지 생각도 안 하고요. 그 이전에 소돔을 향해서 입에 담지도 않고 그랬는데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은요. 너는 안 그런 줄 아나. 그 다음 같은 편입니다.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기 전에 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냐는 얘기죠. 내 사방에 들려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얘기를 거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 채 소돔을 부끄럽게 여기고 입에 담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는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 하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악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람의 딸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블레셋을 불러서 너를 창피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걔들보다 더하다 이놈아. 더하면서도요 지는 잘못이 없는 줄 알고 소돔을 부끄러워하며 입에 담지도 않고 너 그래 살았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합시다. 60절에서 63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느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해요? 네? 하나님이 제일 불쌍해요?
이런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게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 말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왜요?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엄청나게 쌍스러운 욕까지 해가면서 비난했던 그 자기 딸, 이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다 용서하고요. 언약 새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죠? 에? 뭐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61절 끝에 한번 보세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면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라. 그럼 누구 때문에요? 네? 내 언약이죠. 너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 그러니까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내 뭐 이유가 있어야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지만. 자식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도저히 용서 안 돼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낼 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다시는 안 받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지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쫓아냈는데 결국 지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찾으러 가야죠. 네?
쫓아낼 때는 언제부터 찾으러
가야죠.
나중에 찾으러 가야 할 때가 온다는 걸 염두에 두고 쫓아내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진짜로 집에 안 들어오고요. 어디 가가 따르고 지 혼자 나가 진짜 살림 차렸겠다 이렇게 되면요. 누가 불쌍한 거죠? 하나님 불쌍해요? 부모가 불쌍한 거죠. 이걸 무슨 죄라 그래요? 나은 죄요? 죄 중에 가장 질기고 무섭고 끊어지지가 않고 용서 안 되는 죄가 나은 죄입니다. 나은 죄요. 언제 끝나나요?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나은 죄입니다. 근데 왜 놨노?
왜 놨어요? 왜?
자기는 안 낳는 거지. 이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안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을 자녀로 삼았기,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걸 생각하면 죽이지도 못하는 이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하나님. 결국은요, 이 진짜 자식 때문에, 아니 이 자식 때문에 진짜 낳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 버린 사람 없죠?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장로님 강아지 버린 얘기 제가 한번 했죠. 집에서 강아지를 길렀는데 이 강아지가요 주인만 보면 지저대. 그리고 낯선 사람 지나가면 내가 모른 척해요. 하다하다 내가 뭐 이런 강아지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 집에 아이들 둘이 있을 때인데 이 강아지를 차에 실어가지고 저 건너편 들판에 가가지고 내려놓고요 그냥 왔대요. 똑똑한 개면 주인 찾아올 텐데요. 이 개는 못 찾아왔나봐요. 제가 들으면서 끔찍한 얘기예요. 너희도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 이러고 왔대요. 야, 내 안마 생각해도 그건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못 갖다 버리겠죠? 개는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가시는 분요. 계시지 싶은데요. 나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것 중에 있어요. 개 한 마리 수술하면 50만원, 새로 사면 30만원. 수술해봐야 1년, 2년인 밖에 더 못 살 건데 50만원. 새로 사면 저 20만원만 주고 사면 앞으로 한 10년은 키울 건데 어느 쪽을 해야 돼요?
수술해야지.
에? 그래도 수술해요? 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자기 엄마 아프다고 버리겠어요?
아, 자기 엄마야 안 되지. 그건 개잖아.
개도 사랑했으니까.
그래요? 걔도 못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하이게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저 죄송합니다. 전 개에 대한 저 애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 얘기 처음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50만원 투자해가 수술하면 겨우 1, 2년. 차라리 20만원 주고 새로 사면 앞으로 10년을 간다는데, 그 짓을 왜 해? 이랬는데, 결국 수술하더라고요.
그거 못 버립니다. 한 번은 못 버리거든요.
차에 실어가지고 저 멀리 갔다 버렸고 오면 되지. 안 돼요? 아니, 그런 사람 봤는데. 산에 갔다 놓은 거.
아, 그리고 몰래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그 시골 동네가 하도 버리고 다녀가지고요. 시골 대들 다녀가지고.
자,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쩌면 이 개보다도 더 못할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았다고요.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움켜잡고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해서 다 너를 새롭게 만들어서 자녀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보면 제가 얘기를 적어놨어요. 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명이 들린다. 부모가 이쯤 되면요, 비명 안 지르겠어요. 이 16장은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못난 자기 자녀를 위한 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결국은 또 회복시켜요. 60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어렸을 때 무슨 언약을 세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오면서 그 아이하고 언약이 되나요? 그러니까, 대등한 언약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예. 네.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아만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서 이리 하겠다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여전히 비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실제적으로 할 것도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굽에서 이들을 데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언약들이 전부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아버지다. 예? 내가 너 아버지란 말이다. 내 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줄게. 할래? 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거지, 어떡할 거예요? 시내산에 모였어요? 뭐 먹고 살아요? 물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가 아버지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 다 먹이 살릴기다.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예, 해야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어렸을 때 너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 못 해요. 하나님 스스로 세우셨고 하나님 스스로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61절요.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이 말은 다시 형과 아우를 만난다는 얘기죠. 여전히 비유입니다. 사마리아나 소돔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때 다시 접대할 때요.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거라. 그렇죠? 저 소돔이 저렇게 말 안 듣다가 못된 짓 하다가 저렇게 망했다. 사마리아 봐라. 저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비웃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서 만나보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이더라.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느닷없이 형이고 아우였는데 형과 아우를 왜 딸로 주냐. 이게 전부 비유라서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이나 동생이 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과 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놔놓고 결국은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전부 예루살렘의 딸, 쉽게 말하면요. 이게 뭐죠? 아랫사람으로. 예루살렘의 영향력 아래에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미암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면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걸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들의 중심이 되고 그 사마리아나 이제 소돔은 결국 여기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마치 엄마가 딸에게 이걸 베풀어 주듯이 이 사마리아나 소돔이 너희에게는 딸처럼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이유가 뭐예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 내가 내 언약을 세워. 62절이 그거죠?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이건 내 언약이야. 내가 그리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이런 거요. 전부 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된 거다. 이런 생각요. 그리고 또한 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간 다녔고 그동안에 예배 출석 몇 번 했고 헌금 한 게 얼마고 계산을 해보시면요. 어마어마할걸요. 그 이자까지 계산하면서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계산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실래요? 하나님 제가 40년 50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만큼 했는데요. 뭐라 그러실래요? 하나님께서 뭐 또 그래 하나님께서 또 뭐 그래 갈무시겠습니까만은 전 저 잊혀지지 않는 감사 제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11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마음이면 다 괜찮을 듯해.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찾으신대요? 이분요? 저 뒤에 누가 좀 보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 수업 중에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누구 나와라 이러면요 틀림없이 그 놈 오늘 아침에 저 이불 속에 넣어놨는 보험치가 도망갔는데.
웃지 않았어요?
예? 네? 아니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하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대목이 16절이라 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6장을 읽으면서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 대충 지나가야지. 대충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지나왔어요. 그래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내에는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 드렸는지 참 어리석은 자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